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예수 닮은 신자 되길 원합니다. 네, 찬양이 참 단순한 가사이지만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교하기에 앞서 참 큰 위기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교를 맡게 되면 그 전에 이렇게 단정하게 머리를 자르는데요.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나시린 설교하는데 머리 자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고민이 되더라고요. 잘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갑자기 너무 큰 고민을 좀 했는데 안 자르고 좀 나시린같이 지저분하게 하고 써야 되나 아니면 또 깔끔하게 하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네, 늘 하던 것처럼 자르고 왔습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삼손의 이 탄생 일화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립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선택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별되어 드려진 자, 분리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어적 의미입니다. 이 나시린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민수기 6장 말씀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아멘. 자, 2절에 보면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맹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거나 또한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하나님을 위해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자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아주 자발적인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구별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 서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시린도 역시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나시린의 규정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을 포함해 술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쁨, 풍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쁨, 풍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먹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절제적인 삶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나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나의 모든 풍요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또한 이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은 거룩을 의미하고 거룩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나시린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이에요. 왜 굳이 나시린은 자기가 나시린임을 드러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 나시린이 공동체적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은 아주 공동체적인 존재였어요. 거기에 대한 건 뒤이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만질 수도 없었고 가까이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가족이 죽더라도 가족의 장례라고 할지라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엄격한 규율을, 잣대를 지켜야 했을까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죠? 거룩. 우리 송 목사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태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잘 지킴으로써 뭔가 깨끗해지고 잘 지켜서 우리가 좀 뭔가 괜찮은 상태가 되는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아주 관계적인 의미,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거룩이라는 것이 전혀 조금도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밀착해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 거룩하다는 것은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밀착해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유지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밀착해 있지 않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뭐 더러움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밀착해 있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죽음이 죽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것이 육체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라는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이것이 두 가지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시린은 그 어떤 죽음과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시린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전부인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전부니까 이 하나님과의 거룩을 잃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죽음과는 무엇이든지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시린은 이 죽음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나시린의 규정은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한 집단의 규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흡사해요. 어떤 집단일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규정과 이 나시린의 규정이 거의 동일해요. 아주 조금만, 세세한 것만 다르고 굵직한 것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 나시린은 마치 제사장의 거룩 규정의 버금가는 무거운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갖고 그렇게 살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제사장은 사실 태생적으로 집안으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집안인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시린은 집안과 상관없이, 사실 나의 상태와도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누구나 다 나시린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나시린이 되면 제사장의 버금가는 엄격한 규정을 지켜냄으로써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구처럼요? 제사장처럼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이 사실 이렇게 나시린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나시린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인간의 사실 가장 우선되는 존재의 목적은요, 존재의 이유는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 밀착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존재 이유, 목적인 것이죠. 나시린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는 존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시린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나시린을 통해 확인했던 것이죠. 이것이 나시린의 존재의 의미, 목적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받았던 이 사람, 이 존재는 과연 그 나시린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 부모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가 뒤이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삼손의 첫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24절, 25절인데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막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영화에 나오는 어떤 뭐 대영웅처럼 뭔가 엄청난 서사가 펼쳐질 것만 같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14장 1, 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는데요.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 삼손의 첫 행보가요, 불순종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불순종이에요. 점점 요즘 이렇게 결혼의 의미가 점점 줄어들고 퇴색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시대, 삼손이 살고 있던 시대는 훨씬 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다는 분명한 규정,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인 삼손이, 심지어 나시린인 삼손이 이방의 여인과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어떤 이런 실망감에 답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봐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어디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삼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의 계획이니까 그 책임과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칠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칠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칠 것이냐, 이것은 알지 못해요. 저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아니, 삼손도 알지 못하고요. 어떻게 칠지는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 삼손이 어떻게 했어야 하죠?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실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야 해요.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무엇도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의 뜻대로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옳더라도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을 이뤄나가는 수단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조그만한 악을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모른 척하면요 어느 순간 그 악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악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인간이지요. 삼손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목적, 좋은 목적으로 이 일을 했지만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여전히 삼손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삼손은 또 블레셋의 여자를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게 돼요. 그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것은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삼손은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위협적이잖아요. 나라의 적, 나라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삼손의 존재 자체가. 그런데 자신의 나라의 여자에게 삼손이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들은 이 들릴라를 불러서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의 만나는 분이 어떻게 하면 당신을 죽일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의 그 원천을 알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나요? 당장 뭐 신고를 하던가 뭐 상담을 받으러 가던가 뭐 좀 거리를 두던가 해야겠죠. 예. 근데 삼손은 그 무엇도 하지 않아요. 삼손은 그냥 여전히 그 여자와 함께해요. 아마도 뭐 뭘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교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이 여인에게 거짓된 정보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정보를 왕들에게 전하고요. 이 블레셋의 왕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찾아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세 번이나 무려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이미 벌써 세 번이나 삼손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들릴라가 자기가 속은 거를 알자 아주 화가 나요. 분노합니다. 네, 분노한 자매들은 참 무섭죠. 그래서 이 자매가 분노해가지고 삼손을 쏘아붙여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좀 이렇게 정신을 차렸어야 이게 정상인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여인에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진실을 이야기해요. 자,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네. 진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손이 잠들었을 때 들릴라가 사람들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블레셋의 왕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찾아옵니다. 삼손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20절에서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삼손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삼손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찾아보면요 삼손이 하나님을 거의 찾지 않아요. 삼손은 자기의 힘이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과 판단대로 삼손은 살았죠. 삼손은 이미 나실인의 규정을 어긴 지 아주 오래되었어요. 진작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머리가 잘려도 머리카락이 잘려도 자기는 여전히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힘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살면 살수록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갈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무엇인가를 얻거나 무엇인가를 이루면 이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애씀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마음을, 생각을, 체력을, 환경을 주시지 않았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 무엇도 얻을 수도 이룰 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늘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삼손은 이 블레셋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잡혀가 감옥에 갇히고 곡식을 가는, 이렇게 수레를 미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삶을 살아갈 의미마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삼손이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자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머리털이 밀렸으면 때가 되면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럼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이 힘과 능력이 머리털로부터 나왔다고 정말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죠? 머리를 밀어야죠. 그죠? 저 같았으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번 머리를 밀었을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네, 혹시.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를 밀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주 조건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조건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런 겁니다. 신이 원하는 것을 인간이 들어주면, 인간이 행하면 신이 인간에게 복을 주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신이 인간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아주 조건적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무조건적이신, 조건과 상관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조건을 거시기도 하지만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도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삼손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삼손의 신이 삼손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자라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버려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의 탄생을 알릴 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노아에게 이는 태에서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나시린인 거예요.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면 나시린이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나시린이 아닌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는 나시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삼손이 비록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지만,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냐, 28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어요. 삼손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과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전과는 삼손이 완전히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죠? 삼손이 하나님을 찾아요. 삼손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심지어 삼손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인이라고 삼손이 고백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힘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삼손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청을 들어주세요. 삼손에게 힘을 주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 신전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원했던 복수를 이루게 되죠. 그 신전에는요, 이 블레셋의 모든 왕들이 있었어요. 신하들도 있었고요. 3,000명의 남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전에는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우상들이 있었어요. 삼손은 그곳에서 기둥을 무너뜨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삼손이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삼손이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겠죠. 삼손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나시린의 의미를 기억하시나요? 나시린이 어떤 존재였죠? 성별되어 드려진 자, 분리된 자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표현으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럼 나시린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그 거룩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전하고 증명해야 할 나시린들입니다.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삼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한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삶 드리리,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